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첨단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나온 반응입니다. 케리 장관은 17일 남중국해를 군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을 중국에 여러 번 얘기했다며 매일 어떤 형태로든 군사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문제를 놓고 중국과 매우 심각한 대화를 심도 있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처음 보도한 미국의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 판독 결과 파라셀 군도에 있는 우디 아일랜드 해안에서 지대공 미사일 발사기 8대를 갖춘 2개 포대와 레이더 시스템이 포착됐습니다. 호주가 일본으로부터 군용 잠수함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국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7일 기자들에게 호주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역할의 맥락을 생각해야 한다며 양국 간 군사관계 확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호주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있어 이 같은 역사적인 맥락과 아시아 국가들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올해 잠수함 부대를 창설할 계획인 가운데 일본은 자국의 4,000톤급 잠수함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주군의 잠수함 구매 사업 규모는 290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경쟁 입찰에는 독일과 프랑스도 나서고 있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정부군의 포위로 고립된 지역에 구호물자가 도착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포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만 명의 주민들을 돕기 위한 유엔의 대규모 지원 계획의 일환입니다. 17일 모아디마옛 알시엠 마을 입구에 구호물자를 실은 35대의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이 지역은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곳으로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군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은 구호물자가 주민들에게 실제로 분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서부 이들리브주의 시아파 마을인 후아와 카프라야를 향해 18대의 트럭이 떠났다고 시리아 적신월사가 밝혔습니다. 또 수도 다마스쿠스 주변의 마다야와 자바다니를 향해서 50대의 트럭이 떠날 예정입니다. 유엔과 시리아 정부의 합의하에 7개의 지역으로 구호물자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7일 영국이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남는 것이 독일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연방 하원 연설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유럽연합 개혁 요구는 대부분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머런 총리의 요구는 단지 영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럽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18일과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는 문제를 두고 양측이 제시한 조건들에 대한 합의를 이룰 계획입니다. 일본이 17일 우주관측용 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우주탐사성이 미항공우주국 등 다른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발한 아스트로 H 위성은 지구 580km 상공에서 주로 블랙홀과 은하수에서 나오는 X선을 관측하게 됩니다. 이 위성은 이날 청명한 날씨 속에 일본 남부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로켓에 탑재돼 발사됐습니다. 이번 발사 장면은 일본 전역의 TV로 생중계됐습니다. 한편 블랙홀은 한 번도 직접 관찰된 적은 없지만 이달 초 미국의 과학자들이 중력파를 처음으로 감지함으로써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공화당의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써니랜드에서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가 폐막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러면서 미 국민들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진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트럼프 후보가 경선 초반에 일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본 선거가 가까울수록 그의 인기는 점차 시들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간 차이점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SNS가 지구촌 사람들의 문화가 되는 시대죠. 아침에 눈을 뜨면 지구촌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또 지구촌 오지에 있는 나라들은 예외일 텐데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이런 지역에 인터넷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회사인 페이스북이요. 이 무인기를 띄워서 아프리카에 인터넷을 공급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이미 지난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글사가요. 2013년 구상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아시아 남쪽에 있는 나라 스리랑카에서 열기구를 통해서 통신 장비를 달아서 하늘에 띄웠다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13개의 열기구가 하늘에 떠서 이 스리랑카의 곳곳에 인터넷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스리랑카 정부와 구글의 합작 사업입니다. 보니까요, 열기구를 중심으로 40km 반경에 인터넷을 공급하는데 이 열기구가 한 번 뜨면 180일 동안 거의 반년 동안 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계획은요, 스리랑카 국가 성장에 동력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스리랑카의 인터넷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 역시 잠옷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8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2월 18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오다가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되겠습니다. 평양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분포,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개성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캐롤 킹이 부릅니다. I feel the earth move. 들어보시죠.
tumbling down, a tumbling down, tumbling down.
살아 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정기 항공 노선의 취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먼저 중국의 남중국해 미사일 배치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미국 팍스뉴스가 보도하고 미국과 타이완 군 관계자가 확인한 내용인데요.
네.
예, 팍스뉴스는 민간 위성회사인 이미지셋 인터내셔널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우디섬에 지대공 미사일 8기와 이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우디섬이 어딘가요?
예, 남중국해 이 북쪽에 있는 파라셀 군도에 속한 섬입니다. 이 파라셀 군도 섬 중에서는 가장 큰 섬인데요. 중국에서는 융싱다오, 베트남에서는 프람섬으로 부릅니다. 이 1956년부터 중국의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베트남과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섬입니다.
네, 자 미국과 타이완도 중국의 미사일 배치 사실을 확인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데이빌로 타이완 국방부 대변인은 이 미사일 배치 사실을 확인하면서 관련국들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하며 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미군 관계자도 미사일 배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도 중국의 미사일 배치를 비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 수요일 일본을 방문 중인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과 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남중국해의 현 상황을 바꾸려는 중국의 행동은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요.
네.
예, 또 미국의 이른바 항행의 자유작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의 행동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은 미사일 배치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예, 자국의 영토와 시설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시설로 이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시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건데요.
네.
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화요일 이 베이징을 방문한 줄리 비쇼 호주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관련 질문을 받자 서방의 언론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지대공 미사일은 자위적 차원의 제한적이고 필수적인 방어시설로 이는 중국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또 서방 언론들은 이 미사일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 건설 중인 등대 그리고 기상학 연구시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주변 나라들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디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강한 반발이 특히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예, 미국과 주변국들은 그동안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 또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할 걸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응앤떤 중 베트남 총리는 이 남중국해의 현 상황을 변경하기 위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 미국에 보다 강력한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베트남은 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미사일 배치 때문에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 중국이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말고도 이 군사 시설을 추가로 건설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미국은 중국의 이런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 강화를 비난하면서 특히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함과 군용기를 주변으로 보내서 순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예, 미국은 지난달에 파라셀 군도로 실제 구축함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군사적 대응까지 경고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남중국해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열린 미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요,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주요한 의제로 다뤄졌죠.
예,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는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써니렌지에서 열렸는데요.
네.
예, 미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영유권 분쟁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국제법에 따라서 풀어야 하며 이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이 공동성명에 중국과 남중국해를 명시하는 방안은 일부 아세안 정상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네.
예,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네.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이 남중국해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했죠.
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아세안이 이 국제적인 규칙과 규범이 준수되고 모든 나라가 이 크기에 관계없이 존중되는 지역 질서를 지켜나간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 중국이 인공섬 매립 또 군사시설 건설 등 이 남중국해의 군사화를 중단할 것을 거듭 공개적으로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이 파라셀 군도 우디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한 게 확인됐습니다.
네, 중국 정부도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반발했다고요.
예,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수요일 이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라면서 관련 언행에 신중을 기해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예, 또 직접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항행의 자유를 핑계로 무력을 과시해서 다른 국가의 주권과 또 안전을 훼손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이번 미 아세안 정상회의는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미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경제 문제도 중요하게 다룰 걸로 알려졌었는데요. 어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 아세안 회원국들이 경제 개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에 참여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현재까지는 이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TPP 참여국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이 4개국뿐인데요.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곤 있긴 하지만 이 TPP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경제 또 무역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예,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법치주의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요. 군부가 장악 중인 태국에 대해서는 조속한 민정 이양을 촉구했고요. 미국은 또 동남아시아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당초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도 의제로 다룰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요.
예, 백악관에 따르면 이 미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 북한의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포함해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끝내기 위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예, 하지만 공동성명이나 화요일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쿠바가요, 정기 항공노선 취항을 제기하기로 합의했다고요?
네, 화요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양국이 관련 내용을 담은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에 따라서 50여 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인데요. 양국 대사관 개설 이후 이 두 나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취해온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실질적인 조치란 평가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취항이 재개되나요?
예, 올해 안에 매일 최대 110회의 항공편이 두 나라를 오가게 되는데요.
네.
예, 현재 미국에서 아바나를 오가는 10개에서 15개의 전세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 우선 여기에 더해서 매일 20개의 정기 항공편이 아바나로 취항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아바나 외에도 다른 도시로도 미국 항공사들의 운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두 정부가 이번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예,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서 아바나를 방문한 앤서니 팍스 미 교통부 장관은 이 두 나라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미국과 쿠바 간의 교류 노력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이번 주에 미국 정부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인들의 쿠바 내 공장 설립을 허가했었죠.
네,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네. 예, 지난 15일 이 미국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 사업가 두 명이 최근 쿠바에서 이 농업용 트랙터 공장을 세울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수도 아바나 근처에 있는 특별 경제구역에 이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를 투자해 2017년 초에는 트랙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인데요. 연간 소형 트랙터 1000대 생산 규모라고 합니다.
네.
예, 이미 쿠바 당국의 허가는 받았고요. 미국인의 쿠바 내 공장 설립이 허가된 건 195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원을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떤 소식 들고 오셨습니까?
네, 미국 법원이 지난해 일어난 캘리포니아 테러 사건 수사를 돕기 위해서 기술 지원을 제공하라고 애플에 명령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대법관 지명자 인준 절차를 밟으라고 이 상원에 요구한 소식에 이어서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기 혈액암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면은요,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 기술 업체죠. 자, 똑똑한 손전화기 아이폰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네.
자, 미국 법원이 애플사에 이 테러 수사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난해 말에 일어난 캘리포니아 총격 사건 기억하시죠?
예,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의 영향을 받은 파키스탄계 미국 사이드 파룩 부부가 이를 지킨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이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지방정부청사에서 이 파룩 부부가 무차별 총격 사건을 일으켜서 14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는데요.
네.
당시 파룩 부부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숨졌습니다. 이들이 몰던 자동차에서 애플사 제품인 아이폰 손전화기가 발견됐는데요. 이 손전화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수사 당국이 이 손전화기의 잠금 장치를 풀지 못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잠금 장치를 풀 수 있게 좀 도와주라고 애플사의 법원이 명령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문자 메시지나 사진 등 애플 기기에 들어있는 정보는 암호화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잠금 장치를 풀려면 지문을 찍거나 암호를 눌러야 하는데요.
네.
10번 시도해서 안 되면 이 손전화기에 들어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셰리 핌 캘리포니아 치안판사는 화요일 16일 이런 보안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라고 애플에 지시했는데요.
네.
연방검찰은 이번 법원 명령을 환영하면서 이 캘리포니아 테러범 파룩의 손전화기에만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보안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면 어떤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이 FBI가 바라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이 파룩 부부가 사용한 손전화의 운영체제를 바꿔서 이 수사관들이 무한대로 잠금 해제를 시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번 암호를 잘못 누르면 이 손전화기에 들어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지워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그런 사태를 막아달라는 거죠.
네.
또 두 번째는 일일이 손으로 누르지 않고 잠금 장치가 풀릴 때까지 여러 암호 조합을 자동으로 시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네. 뭐 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보통 손전화기 암호는 숫자 4개나 6개로 만드는데요.
네.
가능한 암호 조합 수가 또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샌 버나디노 테러범 파룩은 숫자 4개로 만든 암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경우 가능한 조합이 10,000개가 넘습니다. 그걸 손으로 일일이 누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요.
네.
FBI는 파룩 부부가 테러 계획을 꾸미면서 접촉한 사람 등 중요한 증거와 자료가 이 손전화기 선전하기에 들어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법원 명령에 애플사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법원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화요일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전례 없이 위험한 일을 애플에 요구했다면서 법원 명령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보안 장치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라는 얘기는 애플에게 고객을 해킹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건데요. 쿡 최고 경영자는 결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결코 테러범들을 동정하지 않지만 미국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힘들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앤터닌 스켈리아 연방 대법관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자, 이로 인해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를 둘러싸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공화당이 대립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새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공화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법관 지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또 다시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화요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그런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 직접 들어보시죠.
There are a lot of Republican senators who are going to be under a lot of pressure from various special interests and various constituencies and
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여러 이익단체나 선거 구민, 유권자들로부터 압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그런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지명하든 대법관 인준을 막으라는 압력을 받을 텐데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의 절차가 확실하게 나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적절한 시기에 자격 있는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테니까 상원은 헌법에 따라서 제할 일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원이 인준 절차를 미루지 말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각 부처의 장관이나 연방 대법관 같은 고위 공직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상원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이 상원 법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후보를 검증한 뒤에 이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서 이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정식으로 임명되는 거죠.
네.
하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한다고 해도 인준 절차를 미루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관련해서 공화당 지도부 안에서 좀 변화가 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나요?
네, 이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찰스 그레슬리 의원이 이 인준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레슬리 의원은 앞서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하고 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스켈리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다음 대통령이 들어설 때까지 미루겠다는 거였죠.
네.
하지만 화요일 약간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다음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대통령이 후보 지명을 하면 그 다음에 인준 청문회를 열지 말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잠깐 짚어보고 가죠.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에 아세안 정상회의 기자회견 자리에서요. 이 공화당 후보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기후변화와 이민 문제 등에 대한 공화당 후보들의 태도를 비판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화당 후보 중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후보가 한 사람도 없는데
네.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은 나라를 이끌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 공화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 continue to believe Mr. Trump will not be president. And the reason is because I have a lot of faith in the American people. And I think they recognize
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을 믿는다면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자리이고 TV쇼를 진행하는 게 아니란 사실을 미국인들이 잘 안다고 본다는 건데요.
네.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이야말로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시 각 당의 경선 일정을 좀 보면은요. 공화당은 이번 주 토요일 20일 30일에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예비선거를 실시하고요.
네.
민주당은 다음 주 토요일 27일에 또 같은 주에서 당원대회를 여는데요. 현재 후보들 지지율 어떻게 됩니까?
네,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가 이 화요일에 나왔는데요.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38%로 나타났는데요. 2위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지지율의 그 두 배가 넘는 겁니다.
네.
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4%로 3위,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10%로 4위입니다.
네, 민주당 후보들 지지율 어떻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56% 지지율을 보이면서 38%를 얻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눌렀는데요.
네.
클린턴 후보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특히 흑인 유권자들과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네바다주 상황은 어떤가요? 민주당은 오는 토요일, 또 공화당은 다음 주 토요일, 화요일에 네바다주에서 당원대회를 열지 않습니까?
네, 이 수요일 17일 아침에 나온 CNN ORC 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후보가 48%, 샌더스 후보가 47%로 네바다주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상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가 45%로 1위고요. 루비오 후보가 19%로 2위, 크루즈 후보가 17%로 3위입니다. 이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도록 하죠. 말기 혈액암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요?
네.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과학진흥협회 연례 회의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프레드 허친스 암연구소 연구진이 면역체계의 힘을 이용한 임상시험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면역체계의 힘을 이용했다는 게 어떤 방식의 치료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람의 몸에는 살생 T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백혈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등 이 몸에 해로운 세포를 인식해서 이를 파괴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연구진은 환자의 몸에서 이 T세포를 추출해서 암세포를 추적하고 파괴하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뒤에 다시 환자의 몸에 집어넣었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35명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더니
네.
그 가운데 94%가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회복 증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암에는 효과가 없고 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비호지킨 림프종 등 다른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이 50%에서 80%에 달하는 환자들이 이 차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이 액체암 얘기고요. 유방암과 같이 세포 조직에 일어나는 고형암에도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면역체계를 이용한 암 치료법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 치료에서 효과를 보는 등 최근 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T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단 한 번 치료로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점이라고 합니다.
네.
기존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법은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데요. 유전자 조작을 한 T세포의 경우 한 번 주입하면 체내에 오래 남아있어서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환자 7명이 면역체계의 부작용 증상을 보여서 이 중환자 집중치료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요.
네.
2명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주도한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소의 스탠리 리들 교수는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이 모두 말기 환자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다른 치료가 모두 실패해서 이 살 날이 두 달에서 다섯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희망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의학자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아직 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바네사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Have the best for life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13일 앤터닌 스킬리아 미 연방 대법관이 텍사스 휴양지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스킬리아 연방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미국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에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지난 13일 타계한 앤터닌 스켈리아 미 연방 대법관 조명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전설적 인물 앤터닌 스켈리아 연방 대법관.
지난 13일 향년 79살을 일기로 사망한 앤터닌 스켈리아 미 연방 대법관은 현직 연방 대법관들 가운데서는 재임 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은 게 1986년이니까 올해로 만 30년째를 맞게 됐었는데요. 지인들과 텍사스주로 사냥 여행을 떠났다가 지난 2월 13일 토요일 오전에 휴양지 숙박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돼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e influenced a generation of judges, lawyers, and students, and profoundly shaped the legal landscape. He will no doubt be remembered as one of.
스켈리아 대법관의 사망 소식이 있던 바로 그날 저녁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스켈리아 대법관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스켈리아 대법관이 판사와 변호사, 학생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법적 지형에 깊은 영향을 미친 대법원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총명한 수재였던 앤터닌 스켈리아 연방 대법관.
Antonin Scalia was born in Trenton, New Jersey to an Italian immigrant family. After graduating from Georgetown University and Harvard Law School,
오바마 대통령이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의 추모 기자회견에서 이 스켈리아 대법관의 양력을 직접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켈리아 대법관은 1936년 뉴저지주 트렌톤에서 이탈리아 이민자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0대 후반에 미국에 이민 온 아버지는 미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브루클린 칼리지에서 로마어 교수까지 되고요. 스켈리아 대법관의 어머니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서는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첫 세대였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도 부모를 닮아서 학창시절에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우등생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명문사립인 조지타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 법률대학원을 차석으로 졸업합니다. 이후 민간 법률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할 만큼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교육에 더 흥미를 느꼈던 스켈리아 대법관은 교육계로 자리를 옮겨서 한동안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법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이 공직에 발을 처음으로 디디게 된 건 1972년 리처드 닉슨 공화당 정부가 통신위원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후 포드 행정부를 거쳐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에 이어서 1986년 다시 레이건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하면서 미국 역사상 첫 이탈리아계 연방대법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보수파의 거목 앤토닌 스켈리아 연방대법관.
앤토닌 스켈리아 대법관은 30년간 연방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보수파의 거목으로 보수주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부활을 이끈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은 열렬한 헌법 원칙주의자였는데요. 헌법이랑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본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은 살아있는 문서가 아니라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은 또 명석한 두뇌와 유머 있고 재치 있는 언변, 신랄하면서도 뛰어난 문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A devout Catholic, he was a proud father of nine children and grandfather to many loving grandchildren.
네, 오바마 대통령도 언급하고 있듯이 스켈리아 대법관은 특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슬하의 9명의 자녀와 29명의 손주를 뒀습니다. 짐작하시듯 스켈리아 대법관은 낙태 반대자였습니다. 또 동성결혼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스켈리아 대법관은 총기 소지 또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은 지난 30년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보수냐 진보냐 갈림길에 있을 때면 항상 앞장서서 보수파를 이끌었습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존경받은 인물.
앤토닌 스켈리아 대법관은 보수파의 거목이지만 법학자로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이 연방 대법원 안에서 보수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나이가 가장 많은 대법관으로 잘 알려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연방 대법원 안에서는 진보파의 대모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정치적 사상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깊은 우정을 나눠온 건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다룬 코믹 오페라가 무대에 올라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스켈리아 대법관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사에서 우리는 때때로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최고의 친구였고 미국의 헌법과 우리가 섬기는 연방 대법원을 숭상하는 마음은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스켈리아 대법관을 스승처럼 여긴 클레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은 물론이고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같은 진보적인 대법관들도 스켈리아 대법관이 매우 따뜻하고 관대하며 매력적이었던 동료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최근 타계한 앤토닌 스칼리아 전 연방 대법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MIA, MIA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MIA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Alice, I haven't seen you in such a long time. You've been MIA for a while.
I know. I've been MIA. I've been studying for the real estate license test.
Ah, I see.
Alice, I haven't seen you in such a long time. You've been MIA for a while. Alice, 정말 오랜만이다. 한동안 볼 수가 없어서 라고 합니다. 그러자 Alice가 답하는데요.
I know. I've been MIA.
알아. 그동안 좀 사라졌었지.
I've been studying for the real estate license test.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시험 공부를 했거든. 라고요. 그러자 제이슨도
I see.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abbreviated expression MIA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Alice, I haven't seen you in such a long time. You've been MIA for a while.
I know. I've been MIA. I've been studying for the real estate license test.
Ah, I see.
'Today's abbreviated expression is the letters M-I-A, M-I-A. M-I-A is an abbreviation for missing in action. If someone is M-I-A, they have disappeared or is out of sight from others. MIA는 Missing in Action의
줄임말입니다. 원래 군대 용어로 전투 중 행방불명된 군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도 누군가 오랫동안 사라졌을 때나 소식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쓰는 잠수타다 라는 표현과 같은 뜻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 앨리스가 한동안 소식이 없었나 봅니다. 제이슨이 앨리스에게 왜 그렇게 소식이 없었냐고 묻자 앨리스는 시험 공부 때문에 연락도 없이 조용히 지냈다고 하네요.
I know. I've been MIA. I've been studying for the real estate license test.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Jessica is MIA again.
는 제시카가 또 사라졌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Don't go MIA. People are going to worry about you.
라고 하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지 마. 사람들이 너 때문에 걱정할 수 있어.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MIA.
이 줄임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Alice, I haven't seen you in such a long time. You've been MIA for a while.
I know. I've been MIA. I've been studying for the real estate license test.
Ah, I see.
Let's review. MIA is an abbreviation for missing in action. It's used to describe someone who has disappeared or has been out of sight from others for a while. M 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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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버즈의 Turn, Turn, Turn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내무장관이자 야생동물 밀매 방지를 위한 오바마 대통령 태스크포스의 공동의장인 셀리 주얼 장관은 1월 25일 아프리카 가봉 방문을 마쳤습니다. 주얼 내무장관은 가봉 고위 당국자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야생동물 밀매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밀매는 코끼리나 원숭이 같은 종들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심지어 멸종 직전까지 몰아넣고 있습니다. 주얼 내무장관은 야생동물 밀매를 막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행동과 의지가 필요하다며 야생동물 밀매를 막기 위해 가봉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얼 내무장관은 가봉과 상툼의 프린시페 공화국의 미국 대사를 겸하고 있는 신시아 아쿠에트 대사와 함께 가봉의 알리 봉고 온딘바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에서 삼림 및 해양을 담당하고 있는 폴로르 조세핀 미스톨 장관, 지속가능 개발부에서 경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레지스 이모걸트 장관, 그리고 국립공원 책임자의 화이트 리 박사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이어나가기 위해 주얼 장관이 케냐와 남아프리카를 방문할 것이라고 장관의 비서관은 전했습니다. 2015년 7월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코끼리 상하에 미국 내 거래와 상업적 수출을 금지하는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미국 내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상하의 상업적 거래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생동물 밀매와 더불어 주얼 장관은 채굴 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가봉 가입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나아가 주얼 장관은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얼 장관은 가봉은 이 지역에서 강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환경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야생동물 보존과 생태 관광을 위한 그들의 진취적인 비전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의 자손들이 현재의 해양과 심해를 단지 역사책으로만 보기를 바라지 않고 온전히 물려받기를 바란다면 양국의 정상들은 환경 보존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